일어나서 또 우리가 오늘의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세 구절입니다. 세 부분에서 왔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장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피조물의 타락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작 목사님. 오늘 굉장히 스페셜한 퀘스천이 있습니다. 특별한 질문과 또 답이 있습니다. 뒤에 오늘은 공룡이 보입니다. 예, 오늘은 공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작년에 사이언스 월드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 가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가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전시관 중 하나는 대화형 디스플레이나 대형 벽화, 실제 뼈와 화석, 또 실물 크기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복제품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곳이었죠. 이제 전시회는 끝났지만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사이언스 월드에는 1년 내내 몇 개의 뼈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 공룡은 굉장히 멋집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실제보다 더 크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희 조부모님은 공룡에 관한 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티렉스, 아파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트리케프토토스. 저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알로사우루스입니다. 각 페이지에는 공룡의 사진과 그에 관해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을 끈다면 공룡 안에 숨겨져 있던 뼈들이 얼음 속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14살 때 색깔을 막 칠해가지고 예, 또 불을 끄고 보고 했었습니다. 21살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7살, 14살, 21살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 굉장히 아름다운 경이로운 생명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공룡에 대해 많이 돌보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그분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오늘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역사를 파헤치고 또 성경을 볼때 과학과 신앙이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와 또 공룡과 사람이 동시에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으며 또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이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공룡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1841년 리처드 오웬이라는 사람이 사용하기 전까지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룡이라는 단어는 그냥 끔찍한 도마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바닷괴물, 뱀을 의미할 수 있는 히브리어 탄닌을 사용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것을 용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킹 제임스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ESV를 인용합니다. 전 세계의 문화들이 용이나 괴물, 공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서구 우리 대중문화에서도 쥐라기 공원에서 또 왕자의 게임까지 또 모든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의 요점은 우리가 공룡을 생각할 때 우리 머임에 떠오르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년 동안 뛰어난 사람들이 공룡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보냈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껏해야 이론으로만 또 공룡을 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룡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또 공룡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공룡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룡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함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이 있다면 이 네 개의 섬이 있는 페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각 섬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큰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첫 번째 섬입니다. 맨 위에 있는 예, 왼쪽에 이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 현실의 영역 너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우주에 떠다니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공간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존재하는 차원과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을 창조하셔야 했습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랑과 연합 속에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셨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머지가 좀 어지러우시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파악하고 처리해서 상자에 넣거나 라벨을 붙여 정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과학자지만 과학자들은 그분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역사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꿈에 나타나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분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무입니다. 엑스니힐로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은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말이 됩니다. 너무 타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분 자신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살아납니다.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메일을 요약할 것이고 메일이 끝나면 그리고 좋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신 모든 것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봐주십시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고 낮과 밤, 그 다음에 저녁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았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셨습니다. 그런 다음 저녁과 또 아침이 되었고 그리고 좋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풀과 나무와 과일, 또 그런 다음에 저녁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았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낮과 밤에 함께 살게 될 것들,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들은 시간을 정의하고 세상에 빛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저녁과 아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좋았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에 거할 것들, 즉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저녁과 아침 되었고 그리고 좋았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에 거할 것들, 곧 가축과 들, 짐승과 기는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저녁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았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에서 공룡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공룡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헤엄치거나 날아다니는 공룡이었다면 성령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종류대로 5일째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육지 공룡이었다면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종류대로 또 6일째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에 따라 아마 그 날짜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나이에 대해 많이 쓰여져 있음, 많이 연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지만 또 창조론에 대한 평이한 해석은 공룡과 또 인류가 동시에 지구에서 살았다는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것에 대해 질문한다면 저의 질문은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나요? 라고 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질서 정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기뻐하시며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중 하나는 하나님이 리어와 야단이라는 무시무시한 피조물을 만드셔서 바다 가장 깊은 바다에서 장난치며 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리어와 야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전에 리와야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리와야단에 대해서 시편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동물입니다. 방패로 뒤덮였고 육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물거품을 일으키고 입에서는 불을 내뿜고 새처럼 강하고 또 뚫을 수 있으며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을 두렵게 무섭게 만드는 생물로 묘사됩니다. 육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동물을 사실은 처음에 애완동물처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와야단이 바다에서 재미있게 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할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섬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을 위해 우리가 보기 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에게 세상의 일반적인 창조를 보여줬습니다. 2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지으셨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의 방법을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머지 피로물을 존재하도록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공룡들은 CPR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기를 받아 불어넣으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순간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순간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 독특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 이 문제를 또 제기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백만 년이 지나고 생명이 무에서 유로 또 유에서 유로 비활성 무생물에서 의식 있는 생물로 진화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단일세포에서 다중세포 또 작은 유기체에서 더 크고 복잡한 유기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간이 될 때까지 수백만 년 동안 계속 진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창조가 생겼습니다. 아름답고 겸손함이 영예로운 진리는 우리가 진화와 적자생존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적인 사랑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진화와 적자생존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무작위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공양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진화론은 오늘날의 새가 날아다니는 공룡의 후손임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여전히 오늘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판타지 책에서 보는 끔찍한 도마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룡은 더 이상 지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나요? 공룡은 어디로 갔습니까? 새를 아무리 쳐다봐도 공룡은 왜 거기에 없습니까? 우리 주변의 박물관과 발굴 현장에 공룡뼈가 전시되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뼈와 유골을 연구할 때 역사와 또 자연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저 뼈와 돌과 또 먼지와 또 기억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룡이 어떻게 멸종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운석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산 폭발을 말합니다. 또 어떤 이름은 굶어 죽었다고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냥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대표에 따라 그들은 게임이나 식량이나 영토를 위해 또 인간에 의해 사냥당했다고 말합니다. 또 공룡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홍수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문화에는 지구를 황폐화시킨 국지적이나 또는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물이 땅을 뒤덮고 또 산 꼭대기까지 차올라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죽였습니다. 이게 친숙하게 들리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나오죠. 그는 억만진창이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았었습니다. 굉장히 세상이 악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은 악하고 사악하며 하나님은 그의 지극히 선하신 창조물이 선하게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또 땅이 신음하고 동물들은 날뛰고 땅이 가시덤불을 내며 만물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했다는 얘기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또 사랑이 많은지 보여줬지만 모두가 나쁘고 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그래서 오늘 다음의 여정을 가봅니다. 거기에는 화산과 뼈가 있는 섬입니다. 안전한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이 섬은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완고하게 우리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 섬은 하나님이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지혜를 택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창조 초기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고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 있는 피조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다시 노아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홍수로 땅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노아에게 심판 이후에 또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그와 그의 가족이 대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을 때 온갖 동물을 불러들여서 홍수 후에 다시 창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관한 것입니다. 6, 7에 관한 것입니다. 8.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부 공룡이 방주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많은 공룡은 닭이나 양처럼 작았습니다. 작았을 것입니다. 예, 좀큰 닭이나 양처럼 예, 작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약 1년 동안 방주에 살았기 때문에 어린 동물들은 공강과 다산에 이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홍수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은 새로운 자손으로 다시 땅을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생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동물과 어린 동물이 아무래도 예, 그 방주에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주는 공룡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공룡들은 영토와 식량을 놓고 다투다가 인간에게 사냥당하고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 공룡이 방주에 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는 종류대로의 동물만 배에 태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다양한 품종인 많은 버전의 고양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고양이가 6살짜리 고양이가 있습니다. 도로에 카드보드 그 박스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면서 아껴줍니다. 아마 빈 목사님은 노아가 고양이를 빼놓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 좋아합니다. 저는 네, 우리가 강아지도 있습니다. 12살짜리 강아지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건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차올라서 방주에 있지 않은 모든 동물들은 익사하여 땅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흙과 진흙이 그것들을 씻어내고 또 그것들의 몸을 감싸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화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불어나서 더 많은 진흙을 씻어내리면서 화석 기록의 층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석이 빠르게 묻혀야 했다는 데 동의했고 화석 기록의 층을 재앙적인 사건과 연관시킵니다. 차이점은 그들은 각 층이 빠르게 형성되었고 다음 재앙이 화석 기록의 또 다음 층을 가져올 때까지 수백만 년이 흘렀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또 과학적인 연대 측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가정을 해야 하고 또 오늘날 사실은 그런 과정이 과거에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 동안 사실이었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실험하면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시간 여행이 발명되지 않는 한 그 이론을 실험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룡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공룡이 있다면 글쎄요.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들의 가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예,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과학자들은 세상과 또 역사, 또 우리가 이 집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과학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주는 것을 절대적으로 저희는 또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시도할 때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홍수는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고 죄 많고 반역적인 세상에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룡은 홍수의 희생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모든 피조물과 인류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질병이나 기근, 지진, 살인, 전쟁, 모든 종류의 파멸과 같은 죄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따라서 공룡은 대체로 멸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뼈를 이쪽 저쪽에서 다시 모아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또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잘못 또 맞추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사진을. 이것에 대한 재미있는 부분은 이것이 진지한 시도인지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어리석은 하루를 보내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화석을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놓고 경외감에 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는 이 거대한 해골과 오래전에 사라진 생명체들의 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온다는 사실이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룡은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화석은 살아있는 공룡이 아닙니다. 뼈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눈이 없는 해골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은 것입니다. 공룡의 뼈대는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세상과 인류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심지어 생명의 기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줄을 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우리는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죽습니다. 저는 죽은 생물체의 화석인 그 면도날처럼 날카롭지만 또 멋이 없는 뼈에 그리고 자세는 같지만 너무 무감각한 뼈, 점점 더 혼란과 무질서로 타락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빈 소켓으로 응시하고 있는 이 화석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은 지 오래된 생명체를 전시하기 위해 세워놓은 것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은 뼈와 마른 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경외심을 느낍니다. 에스겔 37장 5장에서 6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족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저는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에 감탄합니다. 저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께 경외심을 느낍니다. 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절망이 있던 곳에 누가 소망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탁한 무덤에 갇혀있을 때 누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께 감동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화석보다 더 깊은 진흙과 수렁과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깊고 어둡고 죽어있는 그런 죄의 더러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예수께서 무덤을 여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로잡은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깊은 곳으로 손을 뻗어 우리의 손을 잡아 올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비참하고 망가진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끌어내고 털어내시고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우리를 화석 이상의 뼈의 집합체 이상의 것으로 세상 앞에 세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앞에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분의 갈망의 대상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섬은 아름답고 새롭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속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공룡 화석이 우리에게 풍부하고 깊고 신비로운 과거를 상기시키는 곳에서 우리는 또한 풍부하고 깊고 여전히 신비로운 미래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승리의 몸으로 돌아오셔서 이 모든 죄를 끊어내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에 있었으므로 설교 끝날 때에는 성경의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시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가 압니까? 아마도 새로운 창조물에서 우리는 공룡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매일 고통을 경험하고. 근데 그것이 또 어디로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는 매우 맨날 또 울며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모든 죄를 끝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에서 우리는 공룡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실 때 그들을 많이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들을 공룡을 회복시키는 일에 기뻐하시지 않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공룡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먹고, 숨쉬고, 놀고, 일하고, 쉴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사랑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룡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에 색을 더한 것일 뿐입니다. 사이언스 월드의 T-Rex 디스플레이는 시각적이고 자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아름답게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더 그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까지 그들에 대한 질문을 가질 것입니다. 또 대면하여 보면 또 답을 얻을 수 있을 수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다시 좋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생명과 사랑과 연합과 치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걸작 안에 살고 있으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걸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지만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하게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당신이 이미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분의 가족이 되고 싶다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죄의 용서하심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죽은 마음에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공룡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이야기와 화석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찾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결코 화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당신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마음을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많은 것들이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또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버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너무 보잘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희는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또 모든 것이 선합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찾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찾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이 세상에서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당신께 달려갑니다. 당신의 영과 또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희 마음에 넘쳐 흐르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